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절부터 17절 남자 성도, 여자 성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자 성도 먼저 시작.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미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9번째. 다음에 한 번을 마지막으로 40번으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거의 1년여 동안 저희들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수업도 그렇고, 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은 그냥 대충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죠. 수요일마다 중간에 빠지고, 또김 목사님과 돌아가면서 또 하다 보니까, 40주라면 거의 1년 이상 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이어서,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13장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들, 마지막 권면으로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데보다 더 꾹꾹 눌렀었을 법한 그 문장들을 이렇게 그냥 두 번에 걸쳐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개념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그 내용들이 대단히 유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시인의 독자들이 유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과 내용들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그리고 그 위의 서신인 공동 서신에 등장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굉장히 흡사하고 겹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 중에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많은 부분이 이방인을 위해서 썼고,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 쓰는 내용과 유대 크리스찬, 유대 교회를 향해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오버랩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가지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든 이방인이 중심을 이루든 교회든 교회라고 하는 속성,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속성이 가진 보편성 때문입니다. 크게 그냥 뭐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보편성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교회든 이방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는 고난받는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쫓겨다니고 불합리하게 대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 보편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적하는 그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든 유대 교회든 교회로서 그 교회가 목적해야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핍박과 폭력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교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남다르고 독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막더막 끈끈해집니다. 연대가 강해져요. 그리고 핍박하는데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갖는 넉넉함이죠. 없고 쪼달리고 위협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 여러분 그런 곳 세상에 보셨습니까? 그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걸 교회가 가진 어떤 야성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사랑은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져 개인적이 돼버리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공동체 지키는 울타리만 보수하다 끝나는 어떤 그런 울타리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그냥 몇 가지 도덕적 권면을 던져주고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에게 충분히 복음이 무엇이며 너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이 가르침을 옮기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간략한 몇 단어인데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사실 1절, 2절, 3절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주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은 남다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피 속에 담긴 사랑의 내용은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결코 자기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향하지 않고서도 자기 남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아주 타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자기를 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자기를 향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냥 수증기처럼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추상적인 것만 같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1절부터 3절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구체화가 됩니다. 하나는 환대이고 하나는 돌봄이라는 개념이에요.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환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막 배교가 일어나고 굉장히 어수선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손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맞지 않는 권면 같은데, 여기서 이 손님은 외부적인 손님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섬김을 함축하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손님에 대한 애정, 사랑,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자꾸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모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친하고 또 마음 편안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를 좋아하죠.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손님은 어찌 보면 나와 그렇게 지나가는 손님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행객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그를 사랑으로 품을 만큼 넉넉함을 가지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만, 사실 그 지난주인가 소개를 드렸던 그 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이죠. 근데 이제 목장이 모였을 때에 서로 좀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또 부분들은 또 목장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한다는 거, 함께 둘러앉아 같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자리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친하고 친하지 않고를 떠나서 나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식탁에 앉아있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가진 그들만의 넉넉함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환대하면서 그것이 곧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또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돌봄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이 이게 돌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중한 가치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좀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단절이 생깁니다. 살아갈 방법, 또 그런 관계, 여건들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자기 운명을 맡기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그런 자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들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그 앞에 내어두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형편에 대해서 침묵해요. 철저하게 나와 너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있다면 단연 기도일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신방일 것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신방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예전에 막 써서 주셨던데, 신방. 교회 안에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왔죠.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서 의례 신방하면 가정 신방이었습니다. 가정 신방. 그래서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목회자와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 그런 신방의 사역이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또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별히 커피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심방을 찻집에서 하는데,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심방을 다방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방 들어가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죠. 물론 그런 이제 차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팀홀튼이나 맥도날드에서 심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야기도 안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기도도 더 간절히 하고 싶은데 방에 옆에 사람들도 방해되니까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오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목자, 목녀들 고생하시는데 주구장창 본인들 집만 오픈하는데 제가 늘 말은 안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목은 식구들이 좀 자기 집들을 오픈했으면 좋겠어.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누가 뭐 흉보고 그러지 않을 테니.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오늘날은 이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심방의 목적은 그들을 격려하는 거고, 감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또 채워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향존직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권사의 직무 중에 목회자를 도와서 심방하는 것을 헌법이, 우리 교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심방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체제로 목자와 목녀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 각 가정을 돌보는데, 이런 이 내적인 섬김과 이 돌봄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것들이 버거운 이유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넉넉한 존재인가를 12장까지 피력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가치를. 교회에서 마냥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원봉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구호단체, NGO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아프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는 그의 비명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그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손과 발은 빨리 그의 아픔을 감싸줘야 됩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히브리 독자들, 히브리서 독자들 안에는 부당하게 투옥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남자가 투옥을 당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내팽개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됩니다. 투옥되어 있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교회들은 그렇게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돌봄이에요. 대접과 돌봄이에요.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감옥에 갇힌 자는 없지만, 토론토에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매년마다 금식, 고난주간에 한끼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아직도 게시판에 붙어 있지만, 우리가 토론토에 있는 C 미션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그 헌금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도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특별히 토론토 현지인들, 캐나다인들이 범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큰 피해는 그들의 가족들. 전혀 이제 방치.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또다시 범죄나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 사태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활동이 커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도왔어요. 그들이 집중하는 사역은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생필품을 보급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돕는 사역을 합니다. 대단히 귀한 사역이죠. 이렇게 이 내적인 섬김과 돌봄, 이것은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사랑이 풍성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로원 섬김과 이 선데이 서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주변의 필요를 조금씩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광고가 나가겠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 금식기도 하고 또 우리 4월 8일 날 선데이 서폴스 두 번째 섬김을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 지금 시즌에 겨울하고 이 추운 봄이 되기 전 따뜻해지기 전까지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그분들이 홈리스들이니까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발에 땀이 차고 또는 젖고 그런데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발에 상처와 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양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진작부터 들었고 이번에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팀하고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 금식기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서 4월 8일 주일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좀 양말을 모읍시다. 여러분이 쓰시던 양말 말고 대략 한 사람당 한 컬레를 돌리려면 200컬레가 필요합니다. 코스코 가니까 몇 컬레 모아가지고 10불 안짝이더라고요. 한 가정이 그 하나씩만 주시면 200컬레 모아서 4월 8일 날 음식도 가져감과 동시에 양말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앞에다가 이 박스를 해서 이번 주일부터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4월 8일 전까지 가정당 이한 묶음, 대여섯 컬레에 들어있는 한 묶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거룩성입니다. 너희의 거룩성을 지켜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거룩성은 가정의 거룩성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과정과는 어느 시대보다도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을의 가정의 남자들은 아주 손쉽게 이방 신전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상적인 우상의 문화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는 가정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정이 있어야 되죠. 부부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는 사랑과 정으로 살면 안 되고, 사실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정으로 갈 때까지 가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이 다하면 비로소 원수가 되기 때문인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함께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보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명령은 거룩해라.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1세기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과 영혼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미 있고 육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무의미하고 없어질 것이고 하찮은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게 굉장히 1세기 성도들에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몸을 굉장히 이원론적인 헬라 문화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 우상 섬김과 신전 문화 속에서 이 몸을 그렇게 방종해야 되니까, 방임해야 되니까, 이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 1세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굉장히 자극시켰습니다. 영적인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신비스럽게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찮게 여겼다는, 예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주일날도 나누었었죠. 오늘날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기도할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도 영지주의의 하나예요. 기도할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할게 하고 몸이 움직여야죠. 그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돕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교회 안에서의 몸과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느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역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에요. 예배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내가 일하고 심지어 편하게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순간도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자족하라는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아마도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일종의 회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면 해결해 줄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 결국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탐심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었죠. 자기가 가진 것,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의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너는 이미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가진 것을 만족하라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가진 것이 다른데 너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다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만족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비교하면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할 거예요. 그런 거에 있지 않고, 그런 상대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로 구원 얻은 그것으로 우리는 내 가진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의 기전은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지금의 나의 가진 것으로는 내 삶이 불안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심. 그래서 나는 더 그것을 가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기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갑자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선언이 아니고 이것은 뭐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믿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 앞에 11절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그 비천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도 비천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가졌고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그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배웠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러분이 자족하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라는 말이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회유당하고 당장 먹을 것이 눈앞에서 유혹한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만큼의 자족함이 내게 있냐는 거죠.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십니다. 매일처럼. 그 만나로 먹이신 교훈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붙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죠. 어찌 보면 광야에서 매일처럼 만나를 먹듯이 우리에게 매일 같은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말하지 않아요. 야, 돈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민낯들을 보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이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은 성역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자기들이 치워놓고 어떤 이 성역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한국은 한답니다. 이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재정을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성역을 쳐놓고 스스로 성결하게 투명하게 거룩하게 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율 배반적인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중에는 그래도 반듯하고 생각이 제대로 된 교회들 중에는요 오래 전부터 세금 내는 목사들 많습니다. 정부가 내라고 강요도 안 했는데 내야 된다고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종교성과 사회성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세상 윤리는 사회성에 근거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둘 다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윤리입니다. 세상에는 도덕적 선이라는 기준 위에 윤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덕적 선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윤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윤리는 성도, 신자들의 윤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훨씬 더 무겁고 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는 요청하고 있어요. 대단한 수준의 윤리를 요청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깨끗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정직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왜곡된 거룩, 그리고 부패한 거룩, 타락한 거룩, 그 근거에는 다 물질이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성부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그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 리더들을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죽으신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로 오르는 이 마지막 장면을 잠시 추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장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욕을 감당하셨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이 치욕스럽니? 우리가 주님처럼 그분을 닮아 본받아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네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권한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치스러운 치욕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12장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리더에게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 17절을 마지막 읽으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신앙의 리더에게 특별히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시 풀어서 쉬운 말로 쓰자면 너희 영혼을 돌보기를 저들은 마치 자기 목숨을 넘겨줄 자처럼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청산하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12장 16절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때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에서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어서 그냥 넘겨주었지만 그의 운명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냐 마냐를 가져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역자들의 모습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 가볍게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마치 내어주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데 사명을 다하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는. 이런 사역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이 목회자들의 사랑과 열정이 그 순수성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그들이 목숨 걸고 너희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지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숨 걸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인가?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랬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말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숨 걸고 하는 관계예요. 안타깝죠. 조금 제가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일정 거리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에 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던질 정도의 뜨거운 그 사랑과 관계와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제가 요약한 것으로는 다섯 가지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있는 것에 자족해야 되고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며 바로 이렇게 해야 지금의 혹독한 현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삶의 방식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성도 간에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각 가정부터 시작한 거룩성을 확보하고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을 써내려가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폭력과 위협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만을 소망하며 전했던 이 권면의 말씀들은 오늘의 서 있는 우리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차질 없이 핑계하지 않고 성심껏 진심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